드디어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과 사랑의 추억 연가 주간 스포츠 세상이 방송됩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사장님 저 홀서빙 해도 될까요? 하니까 일을 꽤 할 수 있겠어요? 중국에서 왔어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냥 중국에서 왔다고 했거든요. 북한이라면 막 그래서.
지난 2006년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김수진 씨가 돈을 벌기 위해 구한 첫 번째 일은 사는 집 가까이 있는 동네 식당의 시간제 설거지 일이었습니다.
예, 네, 제가 홀서빙을 그만두고 주유소에서 직원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유소에 찾아가가지고
한 달에 1,000달러 가까운 월급을 받고 주유소 계산원도 해봤고 물류 택배 회사에 취직해 남한 사람보다 일 더 잘한다는 소리도 들어봤지만 김수진 씨는 항상 새로운 일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벌어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뭐 언제까지나 서민의 네, 그냥 계속 이렇게
적은 월급이라도 푼푼이 모아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들도 많았지만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너온 김수진 씨가 어린 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돈 많이 벌 수 있는 일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에 문 열고 들어갈 때마다 어린 딸의 눈을 마주칠 수 없었어요. 내가 이 딸한테 어떤 부모로 비춰져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열심히 살아야 이 딸한테 동등하게, 더 잘나지는 못해도 한국에서 태어난 애들하고 동등하게 해줄까. 그러니까 잘 잠이 오지 않았고.
그래서 시작한 것이 임대 아파트 보증금을 밑천으로 작은 상점을 운영해보는 것.
우리 부부가 편하게 밥 먹고 살 수 있으면서 앞으로도 딸 하나는 잘 키울 수 있는 일을 찾으려고 한 달 넘게 서울 지하철 타고 안 다녀본 데가 없이 다녀봤어요.
서울 지하철을 타고 안 가본 데 없이 다니다가 드디어 적당한 가게를 찾아냈습니다.
강진구 중곡동에 있는 자그마한 한 8평짜리 가게였는데 위치는 전철역에서 안 멀고 괜찮은데 이제 먼 데서 보면 이렇게 꼬먹고 좀 많이 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 가게를 해야 되는데 나한테 가신 건 없고 근데 무작정 그렇게 찾아 들어갔어요.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남남북녀 결혼 중매업체 NK듀오를 운영하고 있는 탈북자 김수진 씨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주인분한테 그냥 우리 부부는 북한에서 온 부부다. 한국에 아는 사람 한 명 없고 가진 거는 수중에 자금이 이거밖에 없다. 인수자금이 진짜 턱없이 부족하죠. 근데 내가 열심히 해서 매월 얼마씩 사장님한테 갚아드릴 테니까 이 가게를 저를 믿고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중국에서 온 조선족이다. 강원도 사람이다. 일을 시작할 때마다 고향을 숨겨왔던 김수진 씨가 이번에는 물어보기도 전에 탈북자라는 걸 털어놓았습니다. 돈은 턱없이 부족했지만 장사는 꼭 해보고 싶었고 그렇게 하자니 어려운 사정을 봐달라 인정에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도 한 10년 넘게 운영을 하시다가 이제는 좀 지치신 거예요. 매출이 뭐 워낙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근데 뭐 그 어떤 조건으로 하겠냐 해서 그 물건까지 다 인수 맞는 조건으로 그게 얼마인지도 모르고 저한테는 천문학적 숫자였죠. 그 금액이. 그렇지만은 일단은 제가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가진 돈은 없지만 내가 그분한테 열심히 돈 벌어 주더라도 나한테는 경험이 남을 거다. 경험이 앞으로 능력이 됐을 때 더 큰 자산이 될 거다. 이런 생각에 계약을 하고 그 가게를 인수 맡아서 1년 동안 뭐 죽기 살기를 했죠.
찾아오는 손님도 별로 없어서 주인도 손을 놓고 있었던 가게에 쌓아놓은 물건을 모두 인수하는 조건으로 가게를 얻었습니다. 과자도 팔고 음료수도 팔고 남들은 작고 볼품없는 잡화점이라고 구멍가게라고 부르지만 김수진 씨의 눈에는 어느 큰 상점 못지않은 한국에서 시작하는 첫 사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구멍가게라 그러면 보통 한 얼마?
7, 8평 그냥 뭐 들어가면 작죠. 작은 구멍가게.
북한에도 평으로 얘기해요?
그럼요. 예.
그럼
예.
7, 8평이라면 대충
북한에 비하면 상당히 큰 거죠. 북한은 뭐 개인 장사 하시는 분들이 갑판대가 2m에 1m 60. 예, 그러면 그것이 한 평 남짓하죠.
청진 장마당 가판대보다 7배는 더 큰 수진 씨의 사업장. 하지만 주인이 바뀐다고 안 되던 가게가 하루아침에 잘 될 리가 없었습니다.
첫날 인수를 이제처럼 그 금액이 없으니까 매월 얼마씩 갖겠다고 하고 인수를 맡았는데 사장님이 분명히 일매출이 50만 원은 되신다고 했었거든요. 그게 월세가 50만 원짜리 가게였어요. 그러면 구멍가게라고 할지라도 일매출하고 가게세가 좀 상이해야 세도 내고 나도 먹고 살고 이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50만 원이 저는 될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물건까지 제가 다 인수를 맡았잖아요. 근데 이제 첫날에 딱 판매를 하고 전화기 이제 정산을 해봤더니 23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하루 매출액이 500달러는 되어야 수지가 맞을 일인데 돈 통에 돈은 그 절반도 안 됐습니다. 장사를 해봤자 매일매일 주인에게 보내야 하는 돈도 채우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 수진 씨와 남편은 다음 날 아침 문을 걸어 닫고 말았습니다.
23만 원 나와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 가게세 내기도 빳빳하거든요. 아 이게 뭐냐. 근데 내가 있는 임대보증금을 다 드렸잖아요. 이제 와서 그분 보고 난 계약을 파기하겠어. 내 돈 주어. 그분이 안 주시거든요. 저도 또 아 이거 뭐지 하면서도 이왕 내가 짚은 거 이제처럼 돈은 못 벌지라도 경험만이라도 잘 해보자. 이래가지고 다음날 문 닫았어요. 첫날 하루 딱 열고.
문을 닫은 게 아니라 새로 문을 열 생각이었습니다.
돈이 있으니 간판을 갈겠는가, 돈이 있으니 막 오픈식 하겠는가, 오픈했는지 주인이 바뀌었는지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다음날 문 바로 닫고 뭘 했냐면 먼지 청소를 했어요.
거창하게 내부 시설을 바꾸고 개업식을 하려면 돈 들어갈 일이 뻔하니 차라리 수진 씨 부부의 손으로 그만큼의 효과를 내보겠다는 야무진 생각이었습니다.
물건을 창고에 있는 거, 가판대에 진열이 돼 있는 거 이거 몽땅 내려가지고 바깥주에 물 넣고 다 먼지를 닦고 페인트 칠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벽체를 다 칠하고 제 손으로 뭐 돈이 있으니 뭐 사람을 쓰겠나 하게 남편하고 제가 물건 먼지 닦아서 새로 올려놨거든요. 그랬더니 조금 약간 제 기분에도 좋더라고요. 그렇게 이틀이 걸리더라고요. 그 발평 가게가. 그래서 이틀 뒤에 문을 열었죠.
그래서 손님이 찾기 시작했을까요?
그래도 사람들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 가게 바뀌었는지 19번 가게 누가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가게가 이제 이면도로 앞이었는데 그 가게 이면도로에 차가 지나가는 딱 그 끝에 바깥주에다가 마폭을 내놓고 그때 때가 12월인데 그 추운 겨울에 고무장갑 위까지 올려다 끼고 계속 마폭을 빨았어요. 빨아서 손으로 짜가지고 바닥을 닦고 그 바닥은 한 번이면 다 닦아지거든요. 팔평이라. 근데 그걸 아침에 7시에 문 열어서부터 오전 한 11시, 12시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거예요.
걸레도 얼어붙는 한겨울에 물 청소를 해대는 가게집 여자. 지나는 사람들도 동네 사람들도 수진 씨의 행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왜 그랬냐면 차 타고 지나가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 동네 분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저 보지 않던 여자가 왜 저기서 걸레를 빨지? 제가 주고자 하는 인식은 딱 그거 하나였어요. 그러면 이제 지나가다가 차문 내리고 아줌마 이 가게 새로 바뀌었어요? 안 그러면 뭐 아줌마 뭐 우유 하나 내다 주세요. 그러면 불같이 들어가가지고 우유 내다 주고 그리고 그냥 지나가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역시 청진 장마당을 휩쓸던 수진 씨의 수완은 여전했습니다.
다들 저 여자 북한에서 왔는데 참 부지런하다. 뭐 제가 뭐 말이 통하니 사회를 아니 뭔 말을 하겠어요. 그냥 제가 일하는 것밖에.
돈 안 드리고 가게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리고 이웃도 사귀고 단골을 만들어가는 놀라운 적응력.
저희 가게 문 열고 들어오는 고객 한 분 한 분의 성향이나 취향을 다 외워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타고 다니시는 차 번호를 외웠고요. 또 뭐 이분이 식구들이 몇 명이고 이분이 자식은 어떤 걸 좋아하고 이렇게 완전히 그냥 저한테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었어요.
문을 여는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수진 씨가 가게를 보고 오후 3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남편이 가게를 보고 1년 365일 함께 밥상에 앉아본 적이 없을 정도로 죽을 힘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직원이 없으니까 둘이서 교대해야 되니까 진짜 하루와 같이 친구들 만날 일도 없고 24시 그 새벽 2시까지 문을 계속 열었고 그러다 보니까 1년 동안 한 제가 그 가게 구매액을 한 3개월 되니까 다 드리게 되더라고요. 매월 이제 드리겠다던 돈을.
새 옷은 살 일도 없었고 식구들 먹을 것은 가게에서 팔지 못하는 것으로 대충 때웠고 그렇게 1년을 지내다 보니 가게는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모으니까 가게는 뭐 일매출 23만 원이던 가게가 170, 180만 원이 돼버리고
하루에?
예, 일매출이. 그러니까 뭐 한 5배 넘게, 7배 넘게 뛰었죠, 매출이. 그리고 그 다음에 뭐 그동안 계속 모았을 거 아니에요, 안 쓰고. 뭐야, 그 가게세가 한 달에 50만 원인데 일매출 170, 180만 원이면 상당한 거거든요, 그거. 예, 그래서 그때 1년 동안 진짜 한국에서 열심히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집을 옮겼습니다. 임대 아파트 보증금을 빼 가게를 마련하느라 정작 가족이 살았던 집은 햇볕도 안 들고 통풍도 안 되는 반지하 전셋집이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며 한창 친구를 사귈 딸아이가 어깨를 펴고 살 수 있도록 가족을 위한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딸이 학교에 가면 막 1학년인데 애들이 옷에서 냄새나 막 이러기도 하고 1년 동안 그러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이제는 내가 돈 버는 방법을 알잖아요. 남한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겠다. 그리고 부동산이 이제 계속 와가지고 가게를 이제 두 배로 정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갔던 금액이 두 배로. 난 내 돈만 받아도 너무 좋은데.
장사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되팔아버린 가게의 매수 자금은 처음 투자했던 돈의 두 배로 불었습니다. 마침 서울 은평구에 새로 조성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탈북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아파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서둘러 계약을 했습니다.
거기에 또 새 집으로 들어가면 아무래도 돈이 좀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뭐 모았다 할지라도 제가 뭐 그 20평짜리 거기 뭐 전세 자금 대고 뭐 또 뭐 조금 가장 집기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사놓고 하니까 남는 돈이 또 한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쭉 또 1만 5천 세대 단지 내를 쭉 계속 돌았지. 그때는 일지구였거든요. 계속 돌다가 그 단지 내 상가가
장사꾼 수진 씨의 눈은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주가 덜 돼 오가는 사람이 적은 그래서인지 뭔가 휑해 보이는 한 상가가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딱 그 중학교 맞은편 앞에 있는 상가인데 어떤 날에는 10시에 열고 어떤 날에는 오후 6시에도 열고 어떤 날에는 뭐 아침에부터 열고 막 이렇게 들쭉날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 가게 참 이상하다. 저만한 위치에 있는 거면 그렇게 좋은 위치는 아니었어요. 제가 좋은 위치에 들어가려면 비싸니까 가지고 있는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루는 그냥 계속 커피를 우정 사 마시면서 그 가게 들락날락 해봤어요. 근데
일부러 주인에게 말을 건네봤습니다. 장사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장사꾼 수진 씨가 가게를 흥정할 때 쓰는 나름의 비결이었습니다.
근데 손님이 들어가도 보지도 않고 한 50대 사장님이 계시는데 흥미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말 걸었죠. 사장님, 이거 가게가 참 깨끗하고 좋네요. 너무 깨끗했거든요. 새가 새 상가라. 그래서 가게가 깨끗하고 참 좋네요 하니까 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말씨도 그렇고 차림새도 그렇고 가게 주인은 수진 씨가 건네는 말에 심드렁했습니다.
사장님, 저 이런 원래 수포를 좀 할 줄 아는데 이 가게 제가 맡아서 하면 좀 잘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가게 얼마짜리라고 그런 말 해요. 근데 뭐 사장님 어떻게 이 가게 하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용인 즉은 그분이 분양을 받으신 건물주더라고요. 근데 분양을 받았는데 부동산에서 이거 편의점으로 차리면 돈을 엄청나게 그렇게 세 주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한 2, 3개월 해봤는데 도저히 못하겠는 거라. 물건 사입도 못하겠고 시간은 길고 떨어지는 거는 뭐 한 개 팔아봤자 100원, 200원 돈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시점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장사가 안 돼 후회막급이라고 볼멘소리를 하는 주인.
그래서 사장님 그럼 제가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돈이나 있는 게 이런 소리 하느냐. 이 가게가 보증금이 1억짜리 가게인데.
수진 씨는 곧바로 현금으로 인수를 하겠다며 깜짝 제안을 했습니다.
사장님 저 5천만 원에 계약서 쓰면 지금 당장 5천만 원 드릴게요. 제가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농담인 줄 알았던 거예요. 5천이면 월세가 뭐 250인데 뭐 원래 1억에 얼마인데 이제 이러니까 그러면 세를 좀 높이고 그럼 보증금을 5천으로 자기 본인께서 잡아주신다는 거세요. 하겠다고 그날로 바로 5천만 원 쐈어요.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탈북자 김수진 씨의 이야기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추억 연가 조원우입니다. 골프는 정지된 공을 골프채로 쳐서 공이 들어가는 구멍에 넣는 경기인데요. 구멍에 들어가기까지 걸린 타수가 적은 사람이 이기는 거죠. 이 골프를 좋아하는 어떤 미국 의사가 친구들과 재미로 내기 골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내기를 걸고 나니까 평소 잘 되던 게 갑자기 안 되더랍니다. 친구에게 질 수 없다는 오기가 생겨서 따로 연습을 더 했는데도 잘 안 풀리더래요. 그래서 그까지 내기에 치면 어떠냐, 그냥 친구 점심 사준 셈 치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묘하게도요, 그때부터 훨씬 잘 되더래요. 그렇게 갑자기 잘하기 시작하니까 친구들이 묻더랍니다. 도대체 어쩐 일이냐고요. 그래서 내기 생각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쳤다. 그러니까 잘 되더라.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어떤 권투 지도자 말이 생각나더군요. 주먹치는 연습을 할 때 어깨에 힘을 빼고 친구와 장난하는 것처럼 하라는 얘기요. 상대방을 한 방에 쓰러뜨린다는 생각을 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정작 마지막 가격 순간에 힘을 낼 수 없다는 겁니다. 참 평범하지만 오묘한 진리다 싶은데요. 뭔가를 의식하면 긴장하게 되고 그러면 몸이 굳으면서 실력 발휘가 잘 안 되죠.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의욕이 지나쳐서 부담이 되면 안 되겠다 싶습니다. 뭘 하든지 될 수 있으면 즐긴다는 마음으로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나나무스크리의 고운 목소리로 시작합니다. Love me tender. 네, 노래도 잘하지만 목소리 자체가 참 좋죠. 나나무스크리의 노래 Love Me Tender 보내드렸습니다. 다음은 빌리 조엘의 The Stranger 그리고 루앤 라임스의 I Will Always Love You.
'Cause someone else you should know by now. I'll think of you every step of the way. And I will always love you. I will always love you. You, my.
네, 뛰어난 가수들이 부른 팝의 명곡 들으셨습니다. 빌리 조엘의 The Stranger, 린 라임스의 I Will Always Love You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의 추억 연가 듣고 계십니다. 다음은 기타 연주곡 준비했습니다. 크리스 스피어리스의 Lovers and Friends. 네, 참 애잔하면서도 감미롭네요. 크리스 스피어리스의 Lovers and Friends 들으셨습니다. 작곡가이자 기타 연주자인 크리스 스피어리스는 1968년에 미국 위스콘신주 미러키에서 태어났습니다. 10대 때부터 기타를 연주하며 작곡을 했습니다. 크리스 스피어리스는 그리스계 미국인인데요. 그리스는 말할 것도 없고 중동과 인도, 태국 등에 이르는 세계 각지의 독특한 색채를 자신의 음악에 반영했습니다. 다른 작곡가와 차별되는 아름다운 곡을 참 많이 썼죠. 사랑의 추억연가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그룹 노래 두 곡입니다. 이글스의 Try and Love Again 그리고 시카고의 If You Leave Me Now 들려드립니다. 네, 미국을 주름잡으며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그룹이죠. 이글스의 Try and Love Again 그리고 시카고의 If You Leave Me Now 들려드렸습니다. 네, 사랑의 추억연가 오늘 마지막 곡 들려드릴 시간이네요. 다이아나 크롤의 As Long As I Live입니다. 한 주 편안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원우입니다. 고맙습니다. Baby, I can't live to love you as long as I want to. Life isn't long enough, baby, but I can love you as long as I live. Baby, I can't buy you diamonds and things like I want to, but I can promise you, baby, I'm gonna want to as long as I live. Well, I never cared, but now I'm scared that I won't live long enough. That's why I wear my rubbers when it rains and eat an apple every day. See the doctor anyway. What if I can't live to love you as long as I want to? Life isn't long enough, baby.
Sport 세상.
안녕하세요. 세계의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 전해드리는 주간 스포츠 세상 오종수입니다. 풋볼 혹은 미식축구와 함께 미국의 국민 스포츠로 불리는 야구 최종 결승전인 월드시리즈를 끝으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올 시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는데요. 각 수비 위치에서 가장 크게 활약한 선수를 가리는 골드글러브 황금장갑 수상자가 얼마 전 발표됐습니다. 어떤 선수들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화제가 몰려있는 내셔널리그부터 살펴볼까요?
야구는 투수를 포함한 야수 9명이 함께 수비하기 때문에 한 시즌 골드글러브 수상자는 9명이 나와야 하는데요. 올해 내셔널리그 골드글러브 수상자는 10명입니다. 1루수 부문을 공동 수상하기 때문인데요. 애틀란타 브레이브즈의 프레디 프리먼과 시카고 컵스의 앤서니 리조가 치열한 경쟁 끝에 우열을 가리지 못하고 함께 상을 타게 됐습니다. 60여 년 골드글러브 역사에서 공동 수상은 흔치 않은 일인데요. 지난 1985년과 2007년, 2012년에 이어서 이번이 네 번째에 불과합니다. 리조는 개인 통산 두 번째 골드글러브 수상이고요. 프리먼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포수 부문에서는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즈의 야디에르 몰리나가 무려 9번째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포수는 빠르고 변화무쌍한 투수의 공을 받아내야 하고 다른 수비수들에게 작전 지시도 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수비 위치인데요. 몰리나는 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8년 연속 골드글러브를 가져가면서 내셔널리그 최고의 포수로 군림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2년 동안 수상에 실패하면서 노쇠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올해 화려하게 부활한 겁니다. 몰리나는 야구가족 출신입니다. 아버지도 야구선수였고 3형제가 비슷한 시기에 메이저리그에서 뛰었는데요. 형제들 모두 수비 위치가 같은 포수였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독보적인 포수 3형제의 맏형 벤지 몰리나는 로스앤젤레스 에인젤스 주전 포수로 뛰면서 2002년과 2003년 아메리칸 리그 포수 부문 골드글러브를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형 호세 몰리나는 에인젤스와 뉴욕 양키스 등을 거쳤는데요. 이들은 메이저리그 역사상 유일하게 월드시리즈 우승을 모두 경험한 3형제이기도 합니다. 야디에르 몰리나는 내년 시즌 10번째 골드글러브 수상을 목표로 띕니다. 포수 가운데 골드글러브를 가장 많이 받은 선수는 13차례 수상한 이반 로드리게스인데요. 수비 위치를 통틀어 최다 수상자는 명투수였던 그렉 매덕스입니다. 매덕스는 무려 18차례나 골드글러브를 가져갔습니다. 이 밖에 내셔널리그 골드글러브에서 투수 부문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의 잭 그레인키가 수상했습니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는데요. 3루수 부문에서는 콜로라도 로키스의 놀란 아레나도가 이보다 한 해 더 많은 6년 연속 수상자가 됐습니다. 아메리칸 리그도 들여다보겠습니다. 월드시리즈 우승팀 보스턴 레드삭스의 중심 타자 무키 베츠가 우익수 부문에서 수상했는데요. 레드삭스는 올해 최강팀답게 배츠 외에도 중견수 부문의 제키 브래들리 주니어, 2루수 부문의 이언 킨슬러 등 3명의 수상자를 동시에 배출했습니다. 메이저리그에는 미국 외에 다양한 국적의 선수들이 뛰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출신 선수들의 증가세가 두드러지는데요. 올해 골드글러브 수상자 가운데 아시아 선수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뉴욕 양키스의 일본인 투수 다나카 마사히로가 유일한 아시아 출신으로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댈러스 카이크에게 밀려서 수상의 꿈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골드글러브는 지난 1957년 제정됐습니다. 초창기에는 감독과 코치들의 투표만으로 수상자를 뽑았는데요. 최근에는 각 선수들의 수비 주요 통계를 반영해서 보다 객관적인 절차를 담보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메이저리그에서 뛴 선수 가운데 리그별로 가장 돋보인 선수에게 주는 신인상 주인공도 결정됐습니다. 내셔널리그에서는 올해 26개 홈런을 친 애틀란타 브레이브스 외야수 로널드 아쿠냐 주니어가 영광을 안았고요.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일본인 투수 겸 지명타자 로스앤젤레스 에인젤스의 오타니 쇼헤이가 받았습니다. 오타니는 미국의 전설적인 홈런왕 베이브 루스 이후 처음으로 투수와 타자를 겸하는 만능 야구선수로 인기를 모았는데요. 신인상 투표에서 경쟁자들을 큰 표차로 제쳤습니다. 이렇게 시즌을 마치고 각종 시상이 진행되면서 계약기간이 끝난 선수들이 팀을 옮기는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한국인 선수 가운데 올해 가장 눈에 띄게 활약한 류현진의 진로도 결정됐습니다. 류현진은 올 시즌 메이저리그 최종 결승전인 월드시리즈에서 레드삭스에 맞선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선발투수로 나섰는데요. 한국인이 월드시리즈 선발투수로 던진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류현진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다저스와 6년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자유계약 선수 FA가 됐는데요. 구단 측이 제시한 퀄리파잉 오퍼를 받아들여서 내년에도 다저스에서 뛰기로 했습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알쏭달쏭한 스포츠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스포츠 용어 사전입니다. 오늘은 방금 말씀드린 퀄리파잉 오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퀄리파잉 오퍼란 FA가 되는 선수의 기존 소속팀이 1년 더 팀에 머물게 제안하는 제도인데요. 메이저리그 상위 연봉 125명의 평균 액수를 제시합니다. 이걸 받아들일지 아니면 다른 팀과 교섭해서 더 많은 액수로 더 오랫동안 계약할지 선수가 결정하는 건데요. 류현진은 올해 퀄리파잉 액수인 1,790만 달러를 받아들였습니다. 내년 시즌 다저스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둬서 다음 시즌에 다시 한번 FA로 거액 단연 계약을 노린다는 게 류현진의 계획입니다. 류현진 외에 올해 퀄리파잉 오퍼를 받은 선수가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6명 더 있는데요. 모두 오퍼를 거절했습니다. 이들은 당장 퀄리파잉 액수보다 높은 연봉을 받을 자신이 있는 겁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올 시즌 메이저리그 골드글러브 화제의 수상자들 소개해드렸고요. 퀄리파잉 오퍼가 무슨 뜻인지도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악 들으시겠습니다. 전설적인 록그룹 퀸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가 요즘 세계적으로 흥행 중인데요. 퀸이 남긴 수많은 인기곡 중에 하나죠.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I was born to love you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With every single beat of my heart. Yes, I was born to take care of you. Every single day.
Love you.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 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